신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그 가운데다가 세우시고는 사람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죠. 너희가 돌이켜서 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미 어른이 된 사람들에게 돌이켜서 어린아이처럼 되라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뭐 당연히 나이를 거꾸로 먹어서 회춘해야 된다 뭐 그러는 뜻은 아니겠죠. 실제로 어린아이가 되라는 의미가 아니라 어린아이들로 대변되어지는 그들의 어떤 뭐 특성이라든지 그들의 모습이라든지 그들의 마음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아 목사님 동심을 회복해야 된다 뭐 그런 말씀이군요.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뭐 동심을 회복해 가지고 산타클로스가 정말로 있다는 것을 뭐 믿어야 된다거나 아니면 뭐 벽장 속에 괴물이 있다는 것을 뭐 믿어야 된다 뭐 그런 의미가 아니겠죠. 그 다음 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그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아이들이 자기를 낮춥니까? 어떻습니까? 뉘집아이가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이에게, 야, 너 참 잘했다. 이렇게 칭찬하면은, 아이고,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과찬이십니다. 뭐, 제가 한 게 없습니다. 그러지 않죠. 야, 너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생겼니? 뭐, 그렇게 칭찬하면은, 아, 신체 발부 수지 부모니. 뭐 제가 물려받은 이 외모에 대해서 마땅히 감사한 마음은 있지만, 제가 아무리 객관적으로 봐도 평균 정도밖에 외모가 안 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민망해서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진 않죠. 그러는 게 낮추는 거겠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이들의 특징은 참 순수하죠. 복잡하지가 않고 단순합니다. 그래서 이제 때로는 미숙하기도 하고 어리석을 수도 있죠. 실제로 우리말 어리다라고 하는 말과 어리석다라고 하는 말은 같은 그 뿌리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원래는 어리다, 어리석다 같은 뜻으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리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어리석고 미숙하고 부족하다라고 하는 이제 의미도 가지고 있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아이들은요 자기의 미숙함이나 부족한 거를 막 숨기려고 자기를 막 포장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가 어른이 되어가면서 막 세상에서 각박하게 살아가면서 배우게 되어지는 생존 그런 방법 중에 하나이지 아이들은 그렇지 않죠. 단순합니다. 어리석고 부족하기 때문에 오히려 아이들은 굉장히 이제 부모님을 의존하죠. 의지합니다. 저희 막내가 이제 며칠 전인가요? 제 집에 들어오는데 저희 앞집에서 아이들하고 동네 아이들하고 농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보통은 제가 이제 주차를 하고 차에서 내리면은 이제 인사하죠. 소라 이제 인사하고는 저 이렇게 들어옵니다. 애들 이렇게 놀고 있으니까. 근데 그날 이렇게 들어오려고 하는데 보니까 아 이제 그 소리가 공을 딱 던지려고 하는 슛하려고 하는 찰나더라고요. 그래서 딱 멈춰서 서서 이제 봤습니다. 던졌는데 쏙 들어갔어요. 그래서 아 잘했네. 하는 순간 고개를 휙 돌려서 저를 보는 거예요. 아빠가 있는지를 보는 거죠. 공을 넣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아 제가 막 박수를 쳐주고는 그리고는 이제 들어가려고 하다가 잠깐 멈춰서 또 이렇게 봤습니다. 또 공을 잡고 있길래 이제 소리는 제가 이제 들어간 줄 알았을 거예요. 근데 공을 딱 던져 또 들어갔어요. 들어가자마자 또 고개를 휙 돌려가지고 저를 딱 쳐다보는 겁니다. 뭔가 자기가 칭찬받을 일을 하면은 누구를 봅니까? 부모님을 보는 거예요. 나 잘했죠? 이게 이제 어린아이 같은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랑에 관한 책에서 보면은 놀이터에서 노는 아이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놀이터에서 이제 애들 놀다가 두 아이가 막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나 너 미워. 너하고 이제는 안 놀 거야. 하고는 나도 너하고 안 놀아. 하고 이제 툭 이제 서로 따로 떨어져서 놀기 시작한 거죠. 근데 뭐 채 2, 3분이 지나지 않아가지고 보니까 같이 재밌게 또 놀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있던 옆에 있던 다른 엄마가 그 옆에 있는 이제 엄마에게 뭐 혼잣말처럼 이렇게 묻기를 어떻게 애들은 저렇게 싸우다가도 금세 다시 놀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엄마가 이야기하기를 영어로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They choose happiness over righteousness. 무슨 말입니까? 아이들은 누가 옳으냐를 따지기보다는 행복해지는 것을 늘 선택한다는 거예요. 왜? 같이 노는 게 행복하니까. 네가 옳고 내가 잘못된 뭐 이거 따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부딪히니까 싸울 수는 있지만 뭐 2, 3분만 지나도 같이 놀면 행복하니까 같이 노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아이들처럼 행복하지 못하는 이유는 어떨 땐 누가 너무 더 잘났느냐를 따지는 것이 많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막 경쟁 가운데 먹고 살아야 되니까 실패를 두려워하고 어쨌건 남들보다 더 앞서가야 되고 남들보다 좀 더 긁어 모아야 되고 그런 이제 마음에 늘 두려움과 부담감이 있죠. 우리는 외적인 것을 지나치게 중요하게 여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너무 많이 신경을 씁니다. 우리는 체면 때문에 하늘로서부터 내려오는 행복도 어떨 때는 과감하게 팔아넘기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 있는데 체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넘기기도 하죠. 우리는 꼭 이기려고 하고 심지어는 신앙생활까지도 누가 잘났냐를 따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결국에는 자기의 self-righteousness가 있다는 거죠. 남들과 늘 비교하며 살아가고 하다 보니까 마음에 쉼이 없고 평강이 없습니다. 비교해서 조금 나으면은 우쭐하다가도 비교해서 조금 아닌 것 같으면은 금세 자지러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행복이죠.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자녀답게 혹은 아이답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은 서로 갈등이 있어도 곧 행복을 선택하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행복을 그들을 사랑하는 부모님의 관심과 도움과 사랑을 또 보호와 함께함을 누리면서 또 그것을 맛보아 아는 거죠. 부모 마음 다 그렇지 않습니까? 90세 할머니가 65세 된 딸 할머니에게 야, 너 길 건널 때 차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당연히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하나님도 바라봐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오죠. 14절에 보면은 시온에 따라 예루살렘에 따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노래할지어다 기쁘게 부를지어다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말씀합니다. 따라 말씀하시면서 기뻐해라, 즐거이 불러라, 즐거워해라, 행복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의 죄로 인해서 앞서 내용에 보면은 책망하시고 심판하시고 훈계도 하셨지만 그 또한 그 모든 목적도 자녀들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16절에 그날의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물론 이것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지만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에게도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손을 축 늘어뜨릴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세상적인 많은 일들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상심하고 소망을 잃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깨가 축 늘어지고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손도 축 늘어질 때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주어지는 환경은 때때로 손을 늘어뜨릴 수밖에 없는 현실처럼 보이지만 결코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권고하시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7절에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저에게 가장 강렬하게 남아있는 하나님의 이미지 혹은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하나입니다. 막 나를 보고 어쩔 줄을 몰라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주체가 안 되니까 덩실덩실 춤도 추고 막 노래도 부르고 이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 위험하신 하나님께서 아이를 낳아 보셨거나 나중에 또 손주를 보신 분들은 또 그렇게 말씀합니다만은 막 귀여워 어쩔 줄은 모르잖아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관점의 작은 하나의 증표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성품을 우리에게 좀 나눠주셨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훨씬 더 크신 분이십니다. 기뻐해라 즐거이 부르라 말씀하시는 이유와 그럴 수 있는 근거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먼저 기뻐하시고 먼저 기뻐 부르시고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입니다. 이 음성을 우리가 잘 들어야 합니다. 행복해지려면은 행복하게 살려면은 잘 들어야 합니다. 60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한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는데 이제 흔들의자에 앉아가지고 이제 할아버지가 이렇게 흔들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감회해졌는 겁니다. 지나온 그 60년의 그 결혼 생활을 생각하면서 참 감사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할머니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Honey, I'm so proud of you. 했습니다. 여보, 난 당신이 너무 자랑스러워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할머니가 귀가 잘 안 들리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What did you say? 뭐라고 했어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때는 할아버지가 좀 더 큰 소리로 I'm proud of you. 그랬습니다. 근데 할머니가 또 알아듣지도 못하고 또 뭐라고 했어요? 재차 묻는 겁니다. 더 큰 소리로 I said I was proud of you. 그랬더니 이제 할머니가 아 그제서야 이제 알아들었다듯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퉁명스럽게 이야기를 했죠. Yeah, I'm so tired of you too. 그랬습니다. 나도 당신이 지겨워요. 네, 바르게 듣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말도 못 알아듣거나 잘못 알아들으면은 소용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랑과 약속을 담아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음성도 우리가 잘 듣고 받아들이지 못한다면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주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가 좌절하지 말고 절망하지 않고 어깨를 늘어뜨리지 말아야 할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야 할 첫 번째 이유는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네. 주님께서는 우리들이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임재와 약속을 바라볼 수 있기를 진정으로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오게 되어지는 여러 가지 축복들 함께 하심으로 주시는 그 약속들이 성경에는 참 많이 있죠. 몇 가지만 살펴볼까요? 창세기 26장 24절 하반부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이삭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창세기 28장 15절 상반절에 보시면은 베델에서 돌베개를 하고 이제 누워 있는 형을 피해 가지고 도망가고 있는 그 야곱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보호하심의 약속과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창세기 39장 23절 하반부에 보시면 감옥에 갇힌 요셉에게 주신 그 말씀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요셉에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요셉에게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억울한 일도 겪고 아픔도 겪지만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더라. 억울한 그 자리에도 감옥 속에도 근데 함께 하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형통하니라.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거예요. 보디발 장군 집에 갔더니 거기도 막 은총을 받아가지고 집 전체를 다 맡기고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 갔더니 감옥 간수도 전부 다 맡기고 가는 곳마다 형통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가 누리는 축복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두려움도 극복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30장 11절 상반절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반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승천하시면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죠.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언제까지요? 세상 끝까지 또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벗어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 없다는 거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는 그 축복으로 보호하심으로 형통케 하심으로 구원으로 같이 하시고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시고 또 영원까지 늘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믿음의 눈을 떠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하지 못할 때에는 마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주님과 동행하면서도 주님인지 알아보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우리들은 우리들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사야 57장 15절 말씀에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그 묘사 아니겠습니까? 지극히 존귀하시고 영원하시고 영원히 거하시고 거룩하다 이름하는 그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뭐라고요?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게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 놀랍고 대단하고 저 높이 계신 분이 통회하고 낮은 마음 겸손한 자와 함께 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파하고 자녀들이 낮아졌을 때 오히려 그들과 더욱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연약한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의 사랑이고 우리의 연약함이 특별한 도우심을 오히려 받게 되어지는 조건이 되는 일들이죠.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이유로 통회하고 낮아진 심령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그 마음을 그냥 지나칠 수 없음을 자석처럼 끌릴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야 할 또 하나의 이유는요.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건져주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영상을 하나 잠깐 보여드릴 텐데요. 뭐 음성은 없습니다. 짧은 영상인데 잠깐 제가 설명을 먼저 한번 잠깐 먼저 보시죠. 예, 이렇게 이제 아기 사슴이 건너가는데 엄마로 보이는 사슴이 깡충깡충 뛰어오죠. 예, 저게 악어입니다. 제가 이제 이런 류의 영상을 많이 봤는데 이 영상은 굉장히 오래 남더라고요. 짧은 영상이지 않습니까? 아마도 이제 자기 새끼가 강을 건너가는데 저기서 그걸 노리고 오는 악어를 봤나 봐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기 사슴은 그냥 이렇게 헤엄쳐서 건너는데 엄마는 어떻게 옵니까? 막 깡충깡충 뛰어옵니다. 급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시선을 끌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딱 오더니 자기 새끼와 악어 사이에 딱 오게 되니까 멈춰서 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그냥 내어주는 거죠. 왜? 새끼 살리려고. 하물며 짐승도 포악자의 그 자연스러운 그 죽음의 공포 앞에서도 새끼를 지키기 위해서 희생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깊고 크겠습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이라고 하는 말의 그 뜻은 건져낸다는 뜻입니다. 물에서 건져냈다. 그래서 이름 모세를 모세라. 물에서 건진 자. 우리를 죄와 절망과 사망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우리 한 사람의 가치가 얼마짜리라고요? 예수님 짜리인 겁니다. 예수님 짜리. 저는 뭐 예술을 잘 모르지만 누가 그린 낙서 같은 그림도 어떤 사람이 1억 달러 내고 사겠다고 하면 그게 그 가치가 되는 겁니다. 대가를 얼마나 지불했냐가 가치거든요.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대가를 지불하고 산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보면은 가끔씩 참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No one left behind 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군대 내부의 어떤 슬로건 같은 것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제 낙오자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반드시 건져내는, 구출해내는 그런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이라크에 포로로 잡혀 있다가 구출됐던 제시카 린치라고 하는 여자 군인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한창 뉴스가 나서 화제가 되었는데 이제 그걸 이제 구출해 냈거든요. 근데 이제 그 기사 내용을 보면은 어떻게 뭐 전투하다 보니까 여기에 우리 미군이 잡혀 있네 해서 구출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그 여군이 갇혀 있다는 것을 정보를 입수하고는 그것을 구출하기 위해서 작전을 세웠다는 겁니다. 그 포로를 구출하기 위한 작전을 수립할 때 대통령에게 미리 보고하고 군 사령관이 작전을 수행했다. 그렇게 기사가 났더라고요. 그게 이제 군인들한테는 얼마나 큰 의미겠습니까? 나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결정을 하고 군의 사령관이 그 작전을 갖다가 수행하고 지휘하고 했다는 것. 한 생명이 이 모든 나라에게 중요하다. 혹은 그 통치권자에게 중요하다. 물론 이제 상징적인 의미겠지만 그 한 사실만 봐도 참 이렇게 가슴이 뭉클해지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왕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한 생명 한 생명으로 보신다. 집단의 한 일부로 보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직 나만을 아시는 것처럼, 오직 나만을 위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대하십니다. 근데 그 사실을 모르는 게 우리의 문제죠. 저희 아버지가 이제 그래서 5, 6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만은 투병 중이실 때 그때 이제 너무 이제 힘들어 하시고 또 마음이 이렇게 많이 무너지시고 하시니까 제가 찬양들을 많이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어머니한테도 찬양을 좀 항상 좀 틀어놔 달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저런 찬양들 보내드렸는데 한 번은 어머니가 저한테 전화 오시더니 야, 이 찬양 아니? 그러시더라고요. 전 처음 들어보는 찬양이었어요. 이 찬양이 요즘에 참 힘이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알려주셔서 이제 그래서 제가 들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저한테도 이제 많이 힘이 되고 왜 이것이 투병 중이신 아버지나 혹은 옆에서 이렇게 힘들게 간호하시는 어머니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는지를 좀 알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찬양을 제가 한번 잠깐 틀어드리겠습니다.
비로소 이제 깊고 넓은 바다 간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내 손을 주는 결코 놓치지 않으셨다. 나 비로소 이제
예, 찬양을 들어보시니까 좀 이제 이해가 되시겠죠. 인생의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냥 나만 홀로 남겨져 있는 것 같고 이 넓은 인생의 바다를 어떻게 헤쳐나갈까, 폭풍을 어떻게 뚫고 나갈까 걱정하는 그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절규하듯이 노래합니다. 주님, 이 손을 놓지 말아 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세요. 내 항해의 방향을 잡아주세요. 그렇게 이제 간구를 합니다.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도 모두의 생각과 달리 일찍 돌아가셨지만 그것도 아버지 인생의 항해의 끝이 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거죠.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면은 불쌍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혹은 자랑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정말 영원히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늘 소망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이 손을 놓지 말아주세요. 그렇게 찬양을 합니다. 근데 그건 사실은 우리 편에서의 고백이겠죠. 근데 하나님 편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래? 또 네가 절박하게 정성을 보이니까 한번 도와줄까? 그러시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편에서는 얘야, 네 손을 붙들고 있는 내 손을 봐라. 설사 네가 힘이 빠져서 혹은 마음이 녹아서 이 잡은 손을 놓을지라도 나는 절대 네 손을 놓지 않는다. 걱정하지 마라. 그러니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마라. 잡고 있는 내 손을 보고 너도 그 손을 꽉 잡고 함께 손붙잡고 이 길을 가자 혹은 항해에 나가자 그러시지 않겠습니까?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것이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내어주셨고 주님은 전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우리들이 믿음으로 구원 얻을 때 하나님께서는 천국에서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시는 것보다 더 기뻐하시고 우리들의 영혼 속에 성령으로 임하여서 거하시는 것을 기뻐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기도를 헤아리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런 모습인 거죠. 나의 나됨을 내가 가진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나를 대하시는 이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내 존재를, 가치를, 목적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인이 마땅히 가져야 할 자기의 이해입니다. 여기에 참된 행복이 있고 여기에 참된 능력이 있습니다. 누가 잘났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자녀인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자녀인 우리들이 손을 늘어뜨리지 말기를 바라십니다. 오히려 찬송과 감사의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어린아이처럼 나가면은 측은히 여기시고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면서 안아주시고 일러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또 사랑해 주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요. 우리들 가운데 계시는 주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항상 바라보고 또 붙들고 나가시는 저여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나간 아픔도 마.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알게 하소서
주의